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유의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브리핑에서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지난 2016년 체결한 지소미아는 1년마다 연장할 수 있으며 어느 한쪽이라도 연장을 거부하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김 차장은 일본 정부가 최근 한국을 수출 절차 우대국 목록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킨 것이 양국 간 안보 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으나 주요 당국자들이 언론을 통해 당혹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 국방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와 관련해 일본과 한국이 입장차를 해소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최근 미사일 시험 발사가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21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경제력과 야망을 근거로 러시아보다 더 위협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사일 시험 발사가 중국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가 더 큰 관심사라며 큰 그림을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군은 18일 캘리포니아주 해안에서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 정부가 지난 2일 러시아의 조약 위반의 사유로 INF를 공식 파기한 지 2주일여 만입니다.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다루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가 22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립니다. 이번 회의는 중국과 러시아의 요구로 소집됐습니다. 두 나라는 회의 소집 요청서에서 미국 관리들이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 배치할 계획을 밝혔다고 명시하고 이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군이 지난 18일 캘리포니아주 해안에서 시험 발사한 중거리 순항 미사일은 500km 이상 비행해 목표물을 타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미국 정부의 중국산 수입품 추가 관세가 시행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미국이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를 연기했지만 중국의 반대를 무시하고 나머지 품목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보복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9월 1일부터 3천억 달러치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예고한 뒤 일부 품목에는 부과를 취소하고 일부는 12월 15일로 시점을 연기했습니다. 가오 대변인은 미국의 추가 관세가 무역 갈등을 격화시킬 뿐이라며 두 나라가 중간 지점에서 만나는 방향으로 타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 가오 대변인은 다음 달 워싱턴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미중 무역 협상을 위해 양측이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덴마크 방문 취소와 관련해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21일 폼페오 장관이 매테 프레데렉센 덴마크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동맹국인 덴마크와 협력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트위터를 통해 그린란드 판매 논의에 관심이 없다는 프레데렉센 총리의 발언에 따라 2주 안으로 잡혔던 회담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단도직입적인 총리 덕분에 미국과 덴마크 두 나라 모두 엄청난 비용과 노력을 아낄 수 있었다며 덴마크 정부를 간접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프레데릭센 총리는 이날 그린란드 현지를 방문해 그린란드는 판매용이 아니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 취소에 대해 동맹국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란 정부가 이란 핵 합의를 되살리기 위한 프랑스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22일 무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에마뉘엘 마크로 프랑스 대통령의 이란에 대한 제재 완화 방안을 제시하자 이를 진지하게 생각하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마크롱 대통령을 만나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이 핵 합의를 준수하고 제재를 완화함으로써 이란 국민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보상하겠다는 겁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3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운영입니다. 항생제는 아플 때 세균으로 인한 감염에 맞서 싸우도록 도와주는 의약품인데요. 몸에 생긴 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을 죽이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장기간 항생제를 복용하면 몸에 이로운 장내 미생물군에 나쁜 영향을 줘서 대장암 발병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대 의대와 영국 이스트 앵글리아대 의대 과학자들이 공동으로 이번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대장암과 직장암 환자 2만 8천여 명과 암이 생기지 않은 항생제 복용 환자 13만 7천여 명의 진료 기록을 장기 추적한 관찰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한 해 전 세계에서 사용된 항생제는 모두 700억 회 복용분으로 추정되는데요. 항생제 사용량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35% 증가했습니다. 8년간의 항생제 처방 정보와 병력을 분석한 결과 대장암, 직장암 환자의 항생제 처방 비율은 70%로 암이 생기지 않은 항생제 복용 환자보다 1.5%포인트 높았습니다. 특히 대장암 환자의 항생제 처방률은 직장암 환자의 처방 비율보다 4.5%포인트 높은 71.5%로 올라갔습니다. 대장암과 항생제 사용의 연관성은 암 진단을 받기 전 10년 이상 항생제를 복용한 환자에게서 뚜렷이 나타났는데요. 항생제 복용 기간이 15일을 초과하면 대장암 발생 위험이 커졌고 특히 위와 가까운 근위부 대장이 위험했습니다. 연구팀은 의사들이 항생제 처방에 신중해야 한다는 게 결론이라고 밝혔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인물 아메리카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34도로 일부 흐린 날씨를 보이는데요. 북한은 오늘 가끔 구름 많겠지만 북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북부산지는 낮부터 오후까지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8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과 신의주는 19도에서 29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9도에서 30도, 함흥 16도에서 31도, 청진 지역은 17도에서 24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케니 체스니의 노래입니다. 떠나자 우리가 갈 수 있을 때 언제나 사랑을 베풀면서 벽에 페인트도 바르고 춤도 배우면서 노래하는 Get Along 첫 곡으로 들어보시죠.
Met a man wearing a t-shirt said Virginia is for lovers. Had a Bible in his left hand and a bottle in the other. He said all you're really given is the sunshine in your name. We
both started laughing when the sky started to rain. Get along down the road, we got a long, long way to go. Scared to live, scared to die. We ain't perfect, but we try. Get along while we can. Always give love the upper hand. Paint a wall, learn to dance. Call your mom, buy a boat. Drink a beer, sing a song. Make a friend, can't we all get along? Saw a model on a billboard, 1-800-GET-TO-KNOW-ME. Wondered was she photoshopped or were her eyes really that lonely? Did she leave her hometown thinking she'd end up in L.A.? Did she break down in the desert and get stuck beside the highway? Get along on down the road. Friend, can't we all get along? You find out when you die, the keys to heaven can't be bought. We still don't know what love is, but we sure know what it's not. Sometimes you got to get along, along down the road. We got a long, long way to go. Scared to live, scared to die. We ain't perfect, but we try. Get along while we can. Always give love the upper hand. Paint a wall, learn to dance. Call your mom, buy a boat. Drink a beer, sing a song. Make a friend, can't we all get along?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쥐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말 프랑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러시아를 회원국으로 복귀시키는 문제가 집중 논의될 전망입니다. 지난달 쿠바 여행객이 20% 이상 급감했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결국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른바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군요.
네, 한국 정부가 22일 한국과 일본 간 군사 비밀 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협정 근거에 따라서 연장 통보 시한 안에 외교 경로를 통해서 이를 일본 정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가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요?
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했고요. 이어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1시간가량 토론을 거쳐서 이 협정 파기를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낙연 한국 국무총리도 참석했는데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참석한 사실상 NSC 전체 회의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 결정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네, 양국 간의 안보 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앞서 일본은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이른바 백색 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시켰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일본과 공유하는 건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다고 한국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일본이 최근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뺀 것을 말하는 거죠?
네, 일본 정부는 지난 7일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 이른바 백색 국가 명단에서 제외한 수출 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는데요. 이 개정안에 따라서 한국은 그동안 적용돼 왔던 일반 포괄 허가 대신에 특별 일반 포괄 허가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특별 일반 포괄 허가라는 게 뭔가요?
네, 일본 정부가 수출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일본 기업들에게 따로 내주는 허가의 일종인데요. 일본 정부는 천여 개 전략 물자 중에서 민감하지 않은 850여 개 품목의 경우 인증을 받은 자국 기업에 한해서 3년 단위로 수출할 수 있도록 특별 허가를 내줍니다. 결국 수출 심사 절차가 훨씬 더 까다롭고 길어진 셈인데요. 일본 정부는 또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는 상품이라도 군사 전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개별 허가를 받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이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안보상의 우려와 한국의 수출 관리 제도가 제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이 백색 국가 명단에서 특정 국가를 제외한 건 한국이 처음인데요.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아서 한국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 NSC는 22일 쥐소미아 종류를 발표하면서 일본 정부가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본의 이런 결정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국 대법원은 지난해 10월에 일본 최대 스테인리스 철강업체인 일본제철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직접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한화로 1억 원, 미화로 약 8만 6천 달러씩을 4명에게 각각 배상하라고 한 겁니다. 하지만 일본은 지난 1965년에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면서 맺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서 이 문제가 모두 일단락됐다는 입장입니다.
양국의 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닫는 양상인데요. 일본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고노다로 일본 외상이 이날 밤 늦게 남관표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서 항의했습니다. 고노 외상은 협정 종료와 무역 규제 강화는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반발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결정은 지역 안보 보장 환경을 오판한 행동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쥐소미아가 종료되면서 한미일 공조 체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AP, 로이터 등 주요 외신들은 이번 결정으로 역내 미국의 두 주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긴장 관계가 더 악화할 걸로 전망했는데요. 그러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앞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한국을 방문해서 이 쥐소미아 연장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힌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은 쥐소미아 종료와 한미동맹은 별개 사안이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또 일본과도 계속 대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주말 프랑스에서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열리는데요. 러시아를 회원국으로 복귀시키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꺼낸 얘기인데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유럽연합 관계자들이 잇따라 반응을 보이면서 이번 주말 24일부터 26일까지 프랑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이 지난 20일 워싱턴을 방문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요하니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취재진에게 러시아가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포함되는 게 훨씬 타당하다며 얘기를 꺼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많은 문제들이 러시아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만약 러시아가 포함이 되면 G8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G7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 등 7개 나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G7은 1998년에 러시아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면서 G8으로 확대됐는데요. 하지만 다시 러시아가 제외되면서 현재 G7 정상회의는 7개국과 유럽연합만 참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왜 G8에서 제외가 된 겁니까?
네, 지난 2014년 3월 우크라이나에 속해 있는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의 행동을 규탄하며 제재를 단행했고요. 같은 해 G7과 EU는 러시아를 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 당사자인 러시아는 어떤 입장인가요?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G8 체제 복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프랑스를 방문해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자신은 언제나 G7에 참여하는 파트너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21일 G7의 결정이 내려지면 검토하겠다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가장 최근에 푸틴 대통령과 접촉한 서방 지도자인데요. 마크롱 대통령의 입장도 궁금하네요.
네, 조건부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21일 기자회견에서 러시아를 G8체제로 다시 통합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러시아가 G8에 복귀하려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프랑스는 독일과 함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 방안을 중재하고 있습니다.
다른 주요 7개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마침 최근 취임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21일 독일을 방문해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두 정상은 부정적인 쪽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존슨 총리는 특히 지난해 초 영국에서 발생한 러시아 이중간첩 독살 미수 사건을 거론하면서 러시아의 복귀를 지지하려면 여건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014년 3월 이후에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G8에 복귀하려면 크림반도를 반환하고 접경 돈바스 지역에서의 전투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달 쿠바를 방문한 여행객 수가 급감했군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광 규제 조치로 쿠바를 찾는 관광객이 급속히 줄고 있습니다. 쿠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7월 쿠바 관광객은 23.6%나 줄었는데요. 로이터통신은 이 같은 감소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 쿠바 관광산업이 타격을 받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왜 쿠바를 압박하는 겁니까?
네, 쿠바 정부가 자국민을 억압하고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등에서 미국의 적들을 지원하면서 민주주의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쿠바 정권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 제재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임 오바마 행정부 때는 쿠바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15년 7월 1일 쿠바와의 국교를 정상화했습니다. 미국은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의장이 공산혁명을 일으키자 1961년에 단교를 선언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쿠바를 전격 방문하고 양국의 대사관도 다시 개설하기로 하는 등 외교관계를 복원했습니다. 또 여행과 금융거래 제한 등 쿠바에 대한 지난 54년간의 금수 조치도 완화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쿠바에 대한 제재를 강도 높여가고 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17년 6월에 오바마 행정부와 쿠바 간 국교 정상화 협상을 전격 취소하면서 일부 제재를 복원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이후 여행 규제 강화 등의 제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도 베네수엘라 정국 혼란에 쿠바군이 개입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쿠바에 대한 전면 금수 조치와 최고 수준의 제재도 경고했습니다.
관광산업은 쿠바의 주 수입원이죠?
네, 관광 분야는 쿠바의 대표적인 산업으로 주요 외화 수입원인데요. 최근 마누엘 마레로 쿠바 관광장관은 미국의 강화된 규제와 경제 제재로 올해 관광 수입이 10% 이상 줄어들 거라고 말했습니다. 마르로 장관은 그래도 여전히 2019년 외국인 관광객 수가 총 430만 명에 이를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쿠바 정부는 당초 올해 목표치를 500만 명으로 잡았다가 하향 조정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에도 쿠바에 대한 단체 관광 금지 조치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크게 관광 그리고 외국인 투자 두 개 분야로 나눠서 쿠바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지난달에는 단체 관광을 금지시켰습니다. 미국 정부는 또 쿠바 국영 항공사에 대한 제재도 단행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내년 재선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쿠바 규제 강화와 미국 대선이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건가요?
네, 미국은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데요. 미국 남부 플로리다주는 중요한 경합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플로리다 전체 유권자의 7.5% 정도가 쿠바계 유권자들입니다. 이곳의 쿠바계 이민자들은 과거 쿠바 공산 정권을 피해 미국에 건너온 사람들로 쿠바 정권에 반감을 갖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대쿠바 강경 정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 대선에 재출마를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들 쿠바계 유권자들의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국경을 넘다 잡힌 불법 이민자 가족을 무기한 수용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연방정부가 공개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이 규정이 불법 월경자들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해계년도 재정적자가 1조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는 당초 전망보다 많은 액수입니다.
노숙자 문제로 골치를 썩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시가 차에서 잠을 자는 것을 금지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남부 국경을 넘다가 잡힌 사람들이 크게 늘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연방정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변화를 예고했군요.
네, 케빈 맥컬리는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이 21일 발표한 규정입니다. 이 규정이 23일 연방관보에 고시될 예정인데요. 국경을 넘다 잡힌 불법 이민자 가족을 무기한 수용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기존 규정은 이들을 수용하는 기간에 제한을 둔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넘어오다 잡힌 가족은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 20일간 수용한 뒤에 미국 안에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몇 차례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게 이른바 플로레스 합의안과 관련이 있는 거죠?
네, 지난 1997년에 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 중부지구 연방법원이 합의한 방안입니다. 이 합의에 따라 국경을 불법으로 넘다가 잡힌 아이들, 정확하게 말하면 18세 이하 미성년자들은 최대한 빨리 미국 안에서 풀어주거나 아니면 일반 수용소가 아닌 지역정부가 허가하고 또 보안이 완화된 시설에 수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럼 풀려나는 아이들은 누구에게 인도가 되는 겁니까?
네, 미국에 미리 와 있는 부모나 친척 아니면 법적 보호자한테 인도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합의에는 아이들을 언제까지 수용할 수 있다는 그런 항목은 없었는데요. 나중에 별도 해석에 따라서 최대 20일까지만 수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혼자 국경을 넘다가 잡힌 아이들 외에 가족과 함께 넘어오다가 잡힌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이게 아주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까지 연방정부가 할 수 있었던 조처는 아이와 함께 온 가족 모두를 풀어주거나 아니면은 아이는 풀어주고 다른 성인 가족들은 수용소에 그대로 구금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한동안 아이들을 가족과 분리했었죠?
맞습니다. 막 그러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 아이를 부모에게서 떼놓는 게 비인간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죠. 여기에 네. 이걸 막아달라는 소송까지 나와서 결국에는 이 분리한 아이들을 가족한테 돌려보내려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 상태에서 연방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아이들과 가족을 모두 풀어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을 풀어주거나 지역정부가 보장한 시설로 옮겨야 하는데 여기에다가 이 애들을 가족하고 분리할 수가 없으니까 이 마지막 남은 선택방안은 가족을 모두 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맥컬리넌 장관 대행이 21일 발표한 규정은 이제는 가족을 그대로 풀어주지 않고 기한 없이 함께 수용소에 있게 하겠다는 말이죠.
맞습니다. 이 새 규정에는 그런데 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얼마 기간까지 이들을 수용할 수 있다는 항목은 없습니다. 다만 관련 이민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수용할 수가 있는데 맥컬리넌 장관 대행은 이들을 아마도 두 달 정도 수용하면 될 것이라고 21일 설명했습니다.
두 달이라는 게 어떻게 나온 말인가요?
네, 이민 당국이 이들의 이 신병을 처리하는데 행정 절차가 대략 두 달이 걸리니까 이 정도 기간만 수용하면 될 것이란 말입니다.
연방 정부가 새 규정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 맥컬리넌 장관 대행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죠.
The new rule closes the legal loophole that arose from the reinterpretation of Flores, which Congress has refused to do.
네, 새 규정을 만들어서 현행 관련 제도에 있는 구멍, 루프홀을 메우겠다는 겁니다.
현행 제도의 구멍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네, 이 국경을 불법으로 넘다 잡혀도 아이뿐만 아니라 이 아이 가족들까지 풀어주니까 이걸 보고 이 아이들을 앞세워서 가족 단위로 미국 남부 국경으로 몰려드는 사람이 늘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이걸 막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에 가족 단위로 국경을 넘는 사람들이 크게 는 것으로 알려졌죠.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성인 혼자 국경을 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요즘에는 가족 단위로 함께 오거나 아니면 이 아이 혼자서 국경을 넘다 잡히는 경우가 더 많아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행 규정에 협점이 있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판단하고 새 규정을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전에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풀어줬는데 이제는 신병 처리 절차가 끝날 때까지 가족을 풀어주지 않으면 남부 국경으로 몰려드는 가족이 줄어들 거라는 판단이군요.
맞습니다. 이 조처가 역시 불법 이민자를 줄이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새 규정은 그대로 시행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일단 관보에 올리고요. 60일 동안 여름 수련 과정을 거친 뒤에 최종안을 확정합니다. 그런데 이 최종안이 확정돼도요. 플로레스 합의안을 관리하는 캘리포니아 중부지구 연방지법의 새 규정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또 이 새 규정을 막기 위한 소송이 별도로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규정이 그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는 매우 불투명합니다.
친이민단체들 쪽에서는 반응이 어떤가요?
예상하시겠지만 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새 규정이 사람들이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미국에 망명을 신청하려는 걸 원천적으로 막으려는 목적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불법 이민자 문제뿐만 아니라 연방정부 적자도 큰 논란거리 가운데 하나인데요. 재정 적자가 애초 예상보다 커질 것 같다는 전망이 나왔군요.
네, CBO 의회 예상국이 21일 발표했습니다. CBO는 2020 회계연도 재정 적자가 1조 달러를 넘을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2020 회계연도라면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를 말합니다.
원래 예상치가 얼마나 됐습니까?
네, 지난 5월 전망이 있었는데요. 당시 CBO가 2019 회계연도 적자는 8,960억 달러, 그리고 2020 회계연도 적자는 8,920억 달러로 전망한 바 있었습니다. 참고로 CBO는 이번 회계연도 적자는 약 9,6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수정해서 전망했습니다.
이번과 다음 회계연도 적자가 애초 전망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인데요. 이유가 뭔가요?
네, 정부 수입, 즉 세수가 줄어들지만 정부 지출이 크게 늘어서 그렇습니다.
세수라면 세금 수입을 말하는데 세수가 줄어든 건 세금 감면과 관련이 있죠.
맞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세금 감면을 시행해서 정부 수입이 크게 줄었습니다. 2018년하고 2019년을 보면요. CBO가 애초에 전망했던 것보다 세수가 약 4,300억 달러 정도가 줄었습니다.
반면 지출이 늘어난 건 연방정부 예산 때문이죠?
네. 또 최근에는 연방의회가 2년짜리 재량 지출한 규모에 합의했는데요. 액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렇게 정부 지출이 늘고요. 수입이 줄어드니까 재정 적자가 계속 쌓이는 겁니다.
현재 미국 연방정부 재정 적자가 얼마나 됩니까?
지난 2월에 누적 적자가 22조를 돌파했는데요. 현재까지 약 22조 5천억 달러에 달할 걸로 추정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 당시에 재정 적자를 없애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적자가 더 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1월 이후에 재정 적자가 2조 5천억 달러가 늘었습니다. 아까 설명해드렸듯이 조세개혁에 따라서 세입이 줄어든 반면에 지출을 계속 늘린 데 따른 건데요. 이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가 성장하면 이 세금 감면으로 인한 부족분을 메꿀 수 있다고 주장해왔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경제 성장률은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운 목표치인 3%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CBO는 올해 성장률은 2.3%로 그리고 다음 4년간의 평균 성장률은 1.8%로 전망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시가 사람들이 차에서 자는 걸 금지했다는 소식이군요.
네, 시의회가 최근 만든 조례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새 조례는 주거지역에서 밤새 차에서 자는 걸 금지했습니다. 또 학교나 공원 그리고 아이 돌봄 시설에 아주 가까운 곳에서 차에서 사는 것도 금지됐는데요. 이걸 어기면 벌금을 부과합니다.
차에서 자는 사람들이 많은 모양이군요.
네, 로스앤젤레스, 줄여서 LA라고 하는데요. LA 시안에 대략 만 명 정도가 차에서 생활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차나 트럭, 화물 운송용 밴, 그리고 RV, 야외용 차에서 사는데 대부분 RV에서 삽니다. 원래 LA시가 수십 년 동안 차에서 자는 걸 불법으로 했었는데요. 지난 2014년에 연방법원이 이걸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LA시는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서 차에서 자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차에서 자는 사람들을 이른바 노숙자로 분류할 수 있겠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개 집이 없어서 차에서 지내는 거니까 노숙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시는 노숙자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최근 몇 년 새 노숙자가 크게 늘어서 문제가 많습니다. 지난 6월에 나온 통계를 보면 LA시를 포함해서 이 LA 카운티 안에 대략 5만 9천 명이 길이나 차에서 사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 수치는 2018년보다는 12%, 그리고 2011년과 비교해서는 50%나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뭔가요?
네, 현지 정부는 집세가 너무 올라서 살던 집에서 쫓겨난 사람이 많아서 그렇다고 설명합니다. 한 민간단체 조사를 보면 실제로 지난 2000년 이래 LA 카운티 집세 중간값이 35%나 올라서 $2,400가 넘는데요. 이 사람들 벌이는 일을 따라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집에서 나와서 거리에서 산다는 건데요. 여기에 연방정부가 또 이 저소득층 주거 대책에 투자하지 않은 것도 한 원인이라고 LA시 당국은 밝혔습니다.
LA시가 최근 노숙자를 줄이려고 계속 노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큰 효과가 별로 없었던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노숙자 지원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또 차에 자는 노숙자를 위한 이 안전 주차구역을 설치하는 등 이런저런 대책이 나왔었는데요. 예산이 부족해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처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주민들 반응은 대개 엇갈리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민권단체나 노숙자지원단체들은 역시 이 조처가 비인간적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노숙자 문제는 미국 내 대도시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참고로 미국 안에서 노숙자가 가장 많은 도시는 동부 뉴욕인데 7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난 커피 말고 차로 주세요. 토스트는 한쪽만 익힌 게 좋겠군요. 내 발음으로도 알 수 있듯이 난 뉴욕에 온 영국 사람이요 노래하는 잉글리시맨 인 뉴욕 들어보시죠. 스팅의 노래입니다. Don't drink coffee, I take tea, my dear. Like my toast on one side. You can hear it in my accent when I talk. I'm an Englishman in New York. You see me walking down Fifth Avenue. A walking cane here at my side. Right.
more than combat gear to make a man. It takes more than a license for a gun. Confront your enemies, avoid them when you can. A gentleman will walk but never run. The manners make of manners, someone says. He's a hero of the day. It takes a man to suffer ignorance and smile. Be yourself, no matter what they say. Be yourself, no matter what they say. Be yourself, no matter what they say. Be yourself, no matter what they say.
I'm legal alien, I'm English,
no matter what they say.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김현숙입니다. 오늘은 영화 제작자, 조종사, 항공산업가, 부동산업 등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보고 한때 세계 최고 수준의 부와 영화를 누렸지만 기이하고 고독한 말년으로 생을 마감한 하워드 휴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즈는 방위산업, 전자, 매스컴, 제조업 등 모험적인 분야에도 평생 투자를 계속했습니다.
부동산, 석유탐사, 유전, 광산, 컨설팅, 연애 오락사업 등 새로운 분야에도 과감하게 진출했습니다. 대부분 사업은 큰 성공을 거두면서 한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기업인으로 평가받기도 했죠.
휴스는 1905년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하워드 휴스 시니어는 석유 개발 붐이 일던 텍사스에서 시추용 장비를 개발해 많은 돈을 모은 사업가였습니다. 휴스는 어린 시절부터 과학과 기술에 흥미와 재능이 있었습니다. 텍사스주의 명문 라이스 대학과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서 수학과 항공공학을 공부했습니다.
휴즈는 10대 때 부모를 모두 잃었습니다. 어머니는 자궁 외임신으로, 아버지는 심장마비로 2년 간격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휴즈는 학업을 중단하고 로스앤젤레스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고 싶었던 영화 제작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영화 제작은 새로운 분야였지만 휴즈는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가 제작한 영화들은 흥행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을 뿐 아니라 여러 분야의 아카데미 상도 받았습니다.
휴즈의 영화 중 가장 유명한 작품은 공중전을 소재로 한 지옥의 천사들이란 영화였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만든 대형 영화였습니다.
휴즈는 이 작품에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감독까지 맡았습니다. 프로펠러 전투기를 87대나 구입하고 이를 조종할 최고의 비행사들도 고용했습니다. 휴즈 자신도 스스로 비행기를 몰고 연기에 나섰습니다. 그러다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부상을 입기도 했죠.
1930년 이 영화는 개봉되자마자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비행기를 타본 사람이 드문 시대에 하늘에서 전투를 벌이는 장면에 관객들은 환호했습니다. 엄청난 제작비가 들어갔지만 그때까지의 흥행 기록을 깨트린 800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휴즈는 영화 산업에 뛰어든 뒤 할리우드를 주름잡은 여배우들을 줄줄이 발굴했습니다. 또 여러 유명 여배우들이 그의 연인으로 있다가 떠났습니다.
1957년에는 영화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항공산업에 도전했습니다. 휴즈는 우수한 엔지니어를 영입해 최고 속도를 비행하는 항공기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H-1 레이저라는 항공기입니다. 휴즈는 1935년 9월 자신이 직접 이 항공기를 몰고 시속 563km라는 당시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비행 기록을 수립했습니다. 이어서 같은 비행기를 몰고 북미 대륙 횡단에 성공했습니다.
1938년 7월에는 자신이 세운 휴즈 항공사에서 로키드 L-14 슈퍼 엘렉트라를 개조해 91시간 만에 세계를 일주하는 비행에도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휴즈는 고속 항공기 시대를 여는 초석을 놓았습니다.
휴즈는 트랜스 월드 항공과 에어웨스트 항공사를 사들여서 휴즈 에어웨스트라는 항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휴즈는 방위 산업에도 뛰어들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자 휴즈는 군 당국으로부터 고고도 고속 정찰기를 개발하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휴즈는 정찰기 XF-11을 개발해서 1946년 7월 직접 시험 비행했습니다. 그러나 프로펠러 고장으로 정찰기는 고급 주택가에 추락했습니다. 휴즈는 중상을 입고 XF-11 1호기는 완파됐습니다.
Howard Hughes, famous flyer and sportsman, was dragged out of this wreckage of an experimental plane.
휴즈는 이때 얼굴이 생긴 흉터를 가리기 위해 후에 늘 코수염을 기르게 됐고 진통제로 사용한 모르핀 중독에 빠졌습니다.
휴즈는 또 유럽 전선으로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초대형 수송비행정을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물 위에서 뜨고 내리는 H-4 허큘리스라는 기종입니다.
1943년 5월 17일 휴즈는 거대 수송기의 이착륙을 시험하는 과정으로 스콜스키 S-43이라는 항공기를 몰았습니다. 그러나 이 항공기는 네바다주에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같이 타고 있던 그의 직원 한 명과 항공기 검사관이 숨졌습니다. 휴즈는 머리에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만들어진 H-4 수송기는 나무로 제작한 것으로 날개 길이가 97m가 넘는 세계 최대 항공기였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 항공기는 역사상 가장 날개 폭이 긴 항공기라는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휴즈는 이 항공기도 직접 몰고 물에서 떠오르는 시운전을 했습니다.
Now Hughes is at the controls as the eight engines roar and the ship gets going.
하지만 이런 거대 비행기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완성되지 못했고 지금은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휴즈 항공사는 헬리콥터 개발에 도전했습니다. 휴즈는 시코르스키 항공사와 함께 헬리콥터의 역사를 새롭게 썼습니다.
휴즈는 공격용 헬기, 공대공 미사일 등 다양한 무기체계를 개발해 미군에 납품했습니다. 휴즈 항공사는 냉전 종식 후 맥도널 더글라스사에 합병됐다가 현재는 보잉사 산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휴즈는 부동산 부자였습니다. 그가 벌어들인 많은 돈은 부동산에 투자됐습니다. 예를 들면 휴즈 항공사 땅으로 1200에이커, 미사일 생산 기지에 4400여 에이커, 유흥도시 라스베가스에 2만 5천 에이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에이커가 평으로 치면 1200평에 해당되니까 엄청난 땅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겠죠.
예, 라스베가스 중심가에 있는 대형 호텔도 5개나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휴즈를 라스베가스 남작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 차례 항공기 사고를 겪은 이후부터 휴즈는 세상으로부터 차츰 고립돼 기이한 행태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대인 기피증이 극심했습니다.
휴즈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1960년대부터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호텔의 꼭대기층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필요한 결제 서류나 사업 보고서 등은 긴 막대기에 바구니를 달아 창문으로 올려보내야 했습니다.
세균이 무서워서 물건을 맨손으로 만지지 못해 엄청난 양의 부드러운 티슈와 소독한 수건을 썼습니다. 그의 말년에 찍은 사진이 있는데요. 여기 한번 보죠.
예.
예. 자, 이것이 젊은 시절, 그리고 또 이것이 노년의 모습입니다.
예. 자, 젊은 시절 모습을 보면 정말 윤곽이 뚜렷한 미남, 영화 배우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노인 때 모습을 보면, 아, 머리는 산발을 하고요. 수염은 길게 드리워져 있네요.
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유령 같은 모습인데요.
예.
그리고 바닥에는 휴지가 빈틈없이 널려져 있습니다. 이 세계적인 부자의 모습이라는 것이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라스베거스에서도 사람의 눈에 띄게 되자 휴즈는 1960년대 후반 외국으로 나가 니카라과, 바하마, 멕시코 등으로 옮겨 다녔습니다.
세간에서는 그의 활동을 둘러싼 각종 소문과 억측이 난무했습니다. 그는 심각한 강박관념에 쌓여 있다고도 하고 마약에 관련됐다고도 했습니다. 휴즈는 1976년 4월 5일 멕시코에 있는 그의 고급 호텔에서 몸 상태가 악화되자 급히 비행기로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휴즈는 운명하고 말았습니다. 향년 70세였습니다. 그의 머리카락, 수염, 손톱, 발톱은 매우 길었고 키는 큰데 반해 몸무게는 단지 41kg에 불과했습니다.
얼굴은 알아볼 수가 없어서 수사기관이 지문조회를 통해서 그가 진짜 하워드 휴즈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부검을 통해서 사망 요인은 신부전증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의 시신은 고향인 텍사스주 글렌우드 묘지에 묻혔습니다.
휴즈는 세상을 떠날 때 15억 달러의 재산을 남겼습니다. 오늘날의 가치로는 약 66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의 말년은 은둔과 기행으로 가득 찼지만 기부에는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딴 하워드 휴즈 의학연구소를 세우고 재산을 기부해서 의학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연구소는 현재 자산이 182억 달러로 세계 2위 규모의 생의학연구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막대한 부와 영예를 누리고도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하워드 휴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활 영어부터 뉴스 기사의 고급 영어까지 다양한 영어 표현을 배워보는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스가 이어집니다.
저희 VOA 뉴스를 통해 뉴스에 자주 쓰이는 표현 배워보는 Expression Express 지금 시작합니다. 뉴스에서 자주 정부에서 논의되는 실현 가능한 정책, feasible policy, feasible plan 이런 표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VOA 기사 예문 함께 보시면서 실현 가능한 정책을 표현하는 어떤 다른 단어가 있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Vice President Mike Pence warned the Maduro government there would be serious consequences if security forces arrest Guaido and emphasized the use of U.S. military force remains a viable option.
The use of military force remains a viable option. Viable 하면 생존 가능한, 잘할 수 있는, capable of living or growing, 또 실현 가능한, 성공할 수 있는 이란 뜻이 있죠. 비슷한 뜻으로는 feasible, practical 등을 들 수 있는데요. 그래서 viable option 하면 실현 가능한 선택, 즉 고려해 볼 수 있는 옵션이란 표현이 됩니다. A viable option, a feasible choice. 예문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Vice President Mike Pence has warned the Maduro government.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마두로 정부에 경고했는데요. There would be serious consequences.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을 어떤 경우냐 하면 If security forces arrest Guaido, 과이도를 체포할 경우 and emphasized, 그리고 강조했습니다. The use of military force remains a viable option. The use of military force, 군사력의 사용은 remains a viable option. 미국의 여전히 실행 가능한 선택임을. 예문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Vice President Mike Pence warned the Maduro government there would be serious consequences if security forces arrest Guaido and emphasized the use of U.S. military force remains a viable option.
Examples, viable policy, 실현 가능한 정책, viable policy, feasible policy, viable candidate, 이길 가능성 높은 후보, viable candidate. 그럼 viability 하면 뭘까요? 실현 가능성 혹은 생존력을 뜻하는데요. Sluggish economy is threatening the viability of my company. Sluggish economy, 부진한 경기는 is threatening, 위협하고 있습니다. 뭐를? The viability of my company. 내 회사의 생존 가능성을. Sluggish economy is threatening the viability of my company. 오늘은 viable, 실현 가능한, 성공할 가능성 높은이라는 표현 배워봤습니다. That's it for today's lesson and thank you guys as always for joining me on Expression Express.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제드와 폭시스의
어째서 내게 확신이 드는 걸까 노래하는 클래러디 전해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도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이운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Frozen waves where the past comes back to life. Fight fear for the selfish pain. It was worth it every time. Hold still right before we crash, 'cause we both know how it ends. A clock ticks till it breaks your glass, and I drown in you again. Peace of me, I wish I did.
Voice of America.